남에서 북으로 하늘에서 땅으로 생명을 전합니다.
사랑과 믿음으로 세우는 생명의 강.
마음으로 이어지는
찬양의 향기 가득한 시간,
내 마음의 찬양. 북조선 형제 자매님들 안녕하십니까? 내 마음의 찬양 주나무 목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엄지아 자매입니다.
네, 다들 잘 지내셨죠? 아, 근데 저는 최근에 안타까운 일을 겪었어요. 저와 잘 알고 지내던 친한 부부가 있었는데요. 그 남편분이 최근 암으로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아직 40대였던 그분의 아내는 장례식 때 아무 말도 없이 눈물만 흘리시더라고요.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은 언제나 슬프고 아쉽네요. 돌아가신 남편분은 예수님을 믿으셨나요?
네, 다행히도 저에게 복음을 듣고 성경 말씀도 배우면서 예수님을 믿은 귀한 분이었습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떠나셨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그래도 떠나보내는 남은 가족들은 참 아쉽고 슬프겠죠?
옛 말에도 결혼식보다 오히려 장례식에 가라는 말이 있잖아요. 우리가 죽음을 기억하고 생각할 때 오히려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 가치 있게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분을 믿는 사람은 마지막 때 부활할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결국에는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신다는 말씀을 믿고 기대하며 믿음의 형제 자매들의 장례식을 지켜보고 있죠.
단순히 죽음의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가 느끼는 상실감에 대한 문제인 것 같아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믿음으로 바라보면서도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만나지 못한다는 상실감이 우리를 슬프게 하죠.
네, 맞습니다. 오늘은 사랑하는 사람들의 죽음을 어떻게 생각하고 바라봐야 하는지 깊은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방송의 제목은 그래도 희망창에 정해봤습니다. 죽음의 밤은 다시 없을 것입니다. 멋진 제목이죠?
낮이 있으면 언젠가 반드시 밤이 오는 것처럼 죽음이 밤처럼 피할 수 없이 찾아온다는 느낌이네요. 지금은 모든 사람이 밤이 오듯 당연하게 맞이하는 그런 죽음이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런 밤이 다시는 없을 거라는 거죠.
밤이 없을 거라는 것은 감히 상상 못하는 것처럼 우리에게 주어질 영원한 생명도 지금의 세상에서는 상상하기 힘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이 기록되어 있는 성경 말씀을 잘 살펴보면 그날을 소망하게 됩니다. 찬송가 황무지가 장미꽃같이 함께 듣고 계속해서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죽음으로 데려가냐고 원망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런 분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모든 생명을 주관하신다는 그러한 사실이 오히려 원망스럽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이 생명을 창조하셨고 또한 모든 죽음도 다스리신다고 믿고 있습니다. 하지만 믿지 않는 사람은 물론이고 심지어 믿는 사람들조차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을 때는 하나님께 원망하는 마음이 생기기도 하죠. 모든 생명과 죽음이 어쨌든 하나님께 달린 것이니 하나님 탓을 하게 됩니다.
사고나 질병으로 돌아가시는 많은 분을 살면서 보게 되지만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죽도록 놔두시는지 또 완전히 알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느낌으로는 완전히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만큼은 알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도 죽음에 대해 여러 이야기가 나오죠. 하나님이신 구원자 예수님조차도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을 눈앞에서 보셨습니다. 요한복음 11장 32절에서 36절 말씀 함께 볼까요?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와서 보이고 그 발 앞에 엎드려 가로되 주께서 여기 계셨다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의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의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통분이 여기시고 민망히 여기사
가라사대 그를 어디 두었느냐 가로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말하되 보라 그를 어떻게 사랑하였는가 하며 아멘.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사람의 장례식에서 어떤 반응을 보이셨는지 잘 나타나 있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인 중에 어떤 분들은 예수님을 믿는 가족이 돌아가셨을 때는 절대로 슬퍼하거나 울면 안 된다고 말합니다. 그분들의 주장은 돌아가신 분이 천국에 가셨기 때문에 울지 말고 기뻐해야 한다는 것이죠.
장례식에서 울거나 슬퍼하면 부활과 천국에 대한 믿음이 없다는 건가요? 하지만 방금 읽은 말씀에는 예수님도 사랑하는 나사로가 죽었을 때 눈물을 흘리셨네요.
예수님이 부활과 생명을 주시는 분이신데 본인이 믿음이 없어서 눈물을 흘리시진 않으셨겠죠?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신 이유는 죽음에 절망하셨기 때문이 아니라 죽음이 존재하는 지금의 현실을 안타까워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는 죽음이란 것이 너무나 자연스러운 현상이지만 생명을 만드신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생명이 끝나는 안타까운 상황이네요. 사람이 태어나면 언젠간 죽는다는 것을 모두가 알지만 그 누구도 죽음을 좋아하지 않는 것이 왜일까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조차도 본능적으로 죽음을 좋아하진 않습니다. 늙고 병들어 죽던지 사고로 죽거나 심지어는 살해를 당하는 것들은 우리를 슬프게 하죠.
사람이 여러 가지 이유로 죽지만 결국 원래 있어야 할 것이 없어지는 개념이 아닐까요? 처음에는 그래도 건강한 몸이 있었는데 늙고 병들어 건강한 삶을 잃어버리는 것처럼요.
네, 맞습니다. 결국 죽음이라는 것은 원래는 있어야 할 것을 잃어버린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중요한 무엇인가를 잃어버릴 때, 그것을 더 이상 누릴 수 없을 때 상실감을 느낍니다.
예수님이 사랑하는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 눈물을 흘리셨던 것도 원래 인간이 누릴 수 있는 영원한 생명을 알고 계셨기 때문이 아닐까요? 하나님의 생명 안에서 영원히 살 수 있던 인간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죽음이 시작되었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면 그 말씀을 성경에서 찾아볼까요? 창세기 6장 3절 말씀을 읽어주세요.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의 육체가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성경에서 최초로 인간의 수명이 어느 정도가 될 거라고 나온 말씀입니다. 물론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 타락했기 때문에 120년 후에 홍수로 심판하실 거라고 예고하신 것으로 해석할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창세기 기록에 따르면 노아의 홍수 이후로 인간의 수명이 점점 120년에 가까워졌다고 나오네요. 실제로 우리 인간 수명이 7, 80살 되어도 보통이고 기록적으로 오래 사신 분들이 대략 120세까지 사신 것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이후 인간이 대략 120년 이하로 살 수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다고 볼 수 있겠네요.
우리 한번 하나님의 입장에서 생각해 볼까요? 처음에 인간을 지으시고 보시기에 정말 좋았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런 인간이 오염되어서 최대 120년밖에 못 산다면 어떤 심정이실까요?
집에서 키우던 강아지가 15년 정도 살다가 죽어도 정들어서 너무 마음 아픈 경우도 있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인간이라면 더욱 마음이 아프시겠네요.
맞습니다. 예수님이 장례식에서 눈물을 흘리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겪는 모든 죽음에 대해서 슬퍼하시고 마음 아파하신다는 것을 먼저 기억해야 합니다.
그럼 전능한 하나님이 우리의 죽음을 원하지 않으시면 그냥 안 죽게 하시면 안 되나 생각하지 않을까요? 그냥 죽지 않게 할 능력이 없거나 신이 사실은 없어서 인간은 그냥 죽는 거라 생각하는 사람도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좋은 질문입니다. 성경 전체를 통해서 알 수 있는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결국 모든 인간이 죽음에서 벗어나 하나님과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아직은 우리 인류가 과거에 저지른 죄의 결과로 죽음을 피할 수 없지만 예수님은 우리에게 죽음의 문제도 해결하실 수 있다고 약속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나의 부활이여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다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은 해석이 필요할 것 같아요. 많은 이단이나 가짜 종교에서도 자기 교주를 믿으면 영원히 죽지 않고 산다고 거짓말을 많이 하니까요.
네, 좋은 질문입니다. 인간이 죽는다는 것은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첫째로 육체의 생명이 끝난다는 의미와 둘째는 함께 말하고 듣고 서로 공감할 수 있는 시간이 끝난다는 것이죠.
삶과 죽음은 그런 의미로 생각해 본다면 죽음은 육체의 생명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관계가 끊어졌다는 뜻이기도 하네요.
네, 맞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멀리 외국으로 한 5년 동안 떠난다고만 생각해도 볼 수 없다는 생각에 아쉽고 슬픈 마음이 들죠. 하물며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 앞에서는 마지막 때의 부활을 믿는다고 해도 서로 교제할 수 있는 시간이 끊어졌기 때문에 슬픔과 아쉬움을 느낍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십자가를 지신 이유는 우리의 죄로 인해 끊어진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시키기 위함이라고 배웠습니다. 결국 우리의 육신의 생명을 창조하시고 계속 유지시켜 주시는 하나님과 다시 친밀한 관계를 회복시켜 주신다는 거죠.
맞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인해 모든 사람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지만 그럼에도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다시 원래의 생명으로 원래의 관계로 회복시키신다는 것이 복음입니다.
예수님의 약속을 믿는다면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 앞에서도 우리는 소망을 가지고 살 수 있겠네요.
성경에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약속하고 있는 영원한 생명은 이단 사이비 교주가 말하는 죽지 않는 상태가 아닙니다. 이단 사이비 교주는 늙고 병들어서 엄청난 병원 치료와 각종 약물을 사용하면서도 자기는 죽지 않고 영원히 살아있는 존재라고 거짓말을 하죠.
맞네요. 지금 살고 있는 육체의 생명이 영원하다면 성경에서 다시 살아난 나사로 같은 사람을 지금도 우리가 만날 수 있어야 하는데 그 나사로도 수명이 다해서 죽었겠죠?
살아서 나를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라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셔서 온 세상을 심판하실 그때 이 세상에 사는 믿는 자들을 말씀하신 걸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맞네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믿음을 지키고 죽었던 수많은 성도가 부활한다고 약속하셨는데 그때 아직 이 땅에서 살아있는 성도는 죽지 않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보겠는데요.
그리고 또 다른 의미로 해석을 한다면 살아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말씀은 어차피 우리의 육신이 죽어도 우리의 영혼과 존재 자체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에 죽을 수 없고 하나님이 보실 때는 살아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 그러고 보니 성경에서 예수님을 믿고 죽은 사람을 죽었다고 표현하지 않고 잠들었다고 말하는 것을 읽은 것 같아요.
맞습니다. 사도행전 7장 59절에서 60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저희가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가로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가로되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잔이라. 아멘.
복음을 전하다가 사람들에게 돌로 맞아 순교한 스데반 집사님의 이야기죠.
앞뒤 상황을 볼 때 스데반 집사님은 분명히 죽었습니다. 그러나 사도행전에서는 잠들었다고 표현합니다. 심지어 나사로가 병들어 죽게 되었다는 소식을 들은 예수님도 똑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11장 11절에서 14절 말씀도 읽어볼까요?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가라사대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제자들이 가로되 주여 잠들었으면 낫겠나이다 하더라.
예수는 그의 죽음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나 저희는 잠들어 쉬는 것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을 생각하는지라.
이에 예수께서 밝히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아멘.
정말 예수님은 믿는 사람의 죽음을 영원한 죽음으로 생각하지 않으시네요. 영원한 생명과 시간을 초월하신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 잠시 잠들었다가 부활의 때에 다시 깨어나는 것이 당연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관점으로 믿는 사람의 죽음을 보지 못한다면 세상 사람들이 느끼는 것처럼 영원한 절망 속에 빠지겠죠. 그러나 예수님 안에서 죽은 사람은 영원한 나라에서 다시 깨어날 것입니다. 우리에게 진정한 죽음의 의미를 알려주는 좋은 찬송가를 가져와 봤습니다. 찬송가 저 높은 곳을 향하여 가사를 읽어주세요.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날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아서 날마다 기도합니다. 괴로움과 죄가 있는 곳, 나 비록 여기 살아도 빛나고 높은 저곳을 날마다 바라봅니다. 의심의 안개 걷히고 근심의 구름 없는 곳, 기쁘고 참된 평화가 거기만 있사옵나이다. 험하고 높은 이 길을 싸우며 나아갑니다. 다시금 기도하오니 내 주여 인도하소서. 내 주를 따라 올라가 저 높은 곳에 우뚝 서 영원한 복락 누리며 즐거운 노래 부르리.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네, 이 가사에서 저 높은 곳은 하나님의 나라를 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을 살아간다면 죄악으로 괴로운 세상에서 살지라도 소망이 있다고 합니다. 시간의 흐름 속에서 늙고 병들어 점점 죽음으로 나아간다고 해도 그것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향해 가는 과정이라는 믿음이죠.
모든 것의 이유를 전부 다 알 수 없고 때로는 하나님을 오해하고 의심하지만 죽음 이후에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모든 오해가 풀리고 참 평화를 누릴 거라고 고백하네요.
이 고백은 죽은 다음에만 막연히 좋은 곳에서 행복하리라 추측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살아있는 동안에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했던 삶의 경험들이 있기에 죽어서도 그분과 영원히 함께한다는 안도감과 행복감을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저 높은 곳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지만 사실은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지금부터 이미 하나님과의 사귐은 시작된 거네요. 지금도 예수님 안에서 빛과 사랑을 경험하면서 완전히 이루어지길 그날을 소망하게 됩니다.
아멘입니다. 이런 귀한 고백을 들어볼까요? 찬송가 저 높은 곳을 향하여 함께 듣고 오겠습니다. 아멘입니다. 마지막으로 요한계시록 22장 5절 말씀을 보면서 오늘의 주제를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있을 때 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저희에게 비치심이라. 저희가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아멘.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는 모두가 피할 수 없는 상실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누군가와 헤어져야 하고 떠나보낼 시간이 찾아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는 죽음이라는 밤이 다시는 없을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 앞에서는 슬픔과 안타까움을 느끼지만 그럼에도 믿음 안에서 영원한 평안과 행복을 기대해 봅니다.
남조선과 북조선의 모든 성도님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귀한 약속을 누리시길 축복합니다. 찬송가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들려드리면서 저희는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내 마음의 찬양 주나무
엄지아였습니다. 다음 주에 또 만나요.
광야에
우리의 삶이 있습니다.
광야에
배움이 있습니다.
광야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광야 같은 삶 속에서
그신 하나님을 만납니다.
광야 학교.
북조선의 성도님들, 오늘 하루도 세상이라는 광야 한복판에서 살아내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애 많이 쓰셨습니다. 잘 하셨습니다. 하나님과 여러분을 섬기는 저 길목사도 하나님 은혜로 평안하고 건강하게 잘 지냈습니다. 혜인 자매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지내고 계시죠?
네, 목사님. 네, 저도 은혜 가운데 감사합니다. 잘 지내고 있습니다.
그래요. 건강하시죠?
네.
날이 더워가지고, 예. 주께서 이 모든 뭐 이런 불편함, 어려움 가운데도 우리를 향한 사랑은 변함이 없으시니까 무엇이 바뀌든 뭐 계절이 바뀌든 감사하죠. 요리문답 21문. 상당히 길죠? 오늘도 계속해서 이 21문 믿음에 관한 내용을 살펴볼 텐데요. 2주 전에 살펴본 건 믿음이 뭐냐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는 성경엔 몇 가지 믿음을 말하고 있느냐를 살펴봤죠.
네. 성경은 네 종류의 믿음을 말합니다.
네.
역사적 믿음, 일시적 믿음, 이적을 행하는 믿음, 그리고 의롭다 하심을 얻는 믿음인데 마지막 의롭다 하심을 얻는 믿음은 구원 얻는 믿음이라고도 합니다.
네. 성경에 역사적, 일시적 이런 말 없던데 라고 따지면 안 돼요. 왜냐하면 그 내용은 분명히 그러하니까. 아무튼 성경에 있는 믿음을 가지고 살펴봤더니 이 네 가지가 다예요. 이 안에 있는 믿음 중에 하나인 거죠. 좋아요. 그러면 첫 번째, 역사적 믿음이란 무엇이었나요?
야고보서 2장 19절에 보면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로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네.
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귀신들도 하나님을 믿고 떤다고 했을 때의 믿음이 역사적 믿음입니다.
네, 우리가 좀 놀랬죠. 귀신들도 믿는다고 했을 때. 역사적 믿음도 우리에게 알려지는 계시의 방법을 통해서, 뭐 그러니까 하나님의 합당한 권위, 또 그분의 선포에 근거해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참이라는 것을 알고 믿는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여기까지 보면 역사적 믿음이 별 이상이 없어 보여요. 그런데 문제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게 뭐였나요?
네, 문제는 알기만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과거에 행하셨고 지금도 행하시며 앞으로도 행하실 것이라는 믿음이 머릿속에만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요. 역사적 믿음은 그저 알기만 하는 믿음, 아는 데서 더 나아가지 않는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이 역사적 믿음이 무엇인지 잘 보여주는 말씀이 야고보서 말고 또 어디에 나왔나요?
사랑의 장이라고 불리는 고린도전서 10장, 13장에도 나옵니다.
그렇죠.
2절에 보면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 사랑 없는 믿음, 대단한 능력이 있지만 실제로는 아무것도 아닌 이 믿음 역시 역사적 믿음입니다.
네. 그 다음으로 살펴본 믿음은 일시적 믿음이었습니다.
네, 일시적 믿음이란 선지자들이나 사도들이 전한 가르침에 동의하고 고백하며 또 때로는 그것을 자랑하고 그것을 아는 까닭에 기뻐하기도 하지만 문제는 그런 약속들을 자신에게 적용시키거나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으로 깨달아 진심으로 고백하거나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요.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하기도 하지만 어려움이 있으면 사그러져버리는, 그렇게 일시적으로만 기뻐하고 감동받고 은혜받았다고 말하는 믿음, 일시적 믿음이라고 한다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것에 관해 말씀하신 적이 있으셨죠.
네, 마태복음 13장 20절에서 21절에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라는 말씀에서 돌밭에 뿌려진 씨 같은 마음이라는 것이 바로 일시적 믿음입니다.
아, 네. 돌밭에 뿌려진 씨 같은 믿음. 이제 그 믿음이 일시적 믿음이라는 거죠. 그런 마음에서 나온 믿음이긴 하니까 그런 마음이라고 표현해도 되겠지만 세 번째로 살펴본 믿음은 이적을 행하는 믿음이었습니다.
이적을 행하는 믿음이란 뭔가 놀라운 일을 행하는 믿음 또는 신적인 계시를 통해 특정한 사건을 미리 예언하는 믿음인데요. 이 믿음은 특별한 은사적 믿음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네, 대단하죠. 뭐 놀라운 일을 행하고 병을 고치고 뭐 장래 일을 막 예언하고 이 믿음과 관련해 주의할 것이 있는데 무엇이었나요?
그것은 이적을 행하는 믿음과 참된 신자들이 소유하는 의롭다 하심을 얻는 믿음은 별개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참된 믿음을 가졌다 하더라도 이적을 행하는 믿음이 없을 수 있고 또 이적을 행하는 믿음이 있다 하더라도 참된 믿음이 없을 수 있습니다.
그래요. 믿음의 선조 아브라함이나 강한 믿음의 다윗도 뭐 산을 여기서 저기로 옮기는 것 같은 이적을 행하는 믿음은 없었습니다. 반면 예수님을 팔아넘겨 십자가에 죽이도록 내어준 유다는 어땠나요? 한때 귀신을 내쫓고 질병도 고치기도 했던 이적의 믿음을 소유한 사람이었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를 살펴보고 마지막으로 살펴보는 것은 의롭다 하심을 얻는 믿음이었었죠. 이것에 관해서는 오늘 나머지 부분을 계속 알아보기로 하고 지난주에는 간단히 살펴봤었는데요.
네.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에서 본질적으로 말하려고 하는 믿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믿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이 믿음의 본질은 지식과 확신 있는 신뢰에 있습니다. 구원 얻는 이 믿음의 성격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값없이 죄사함 받는 사실을 신뢰하고 자신에게 적용시키는 것이라고도 할 수 있고 이 믿음의 속성은 그리스도의 큰 은택으로 인해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뻐하는 것이며 이 믿음을 작동하게 만드는 원인인 동력은 성령님이시고 수단은 복음이며 주체는 사람의 의지와 마음입니다.
네. 자, 이렇게 지난주 내용을 복습했습니다. 믿음의 종류를 알아봤는데 새로운 내용을 살펴보죠. 먼저 계속해서 21문 요리문답 질문을 제가 읽겠습니다. 제21문 참된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답은요?
참된 믿음이란 하나님께서 그의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계시하신 모든 것을 진리로 여기는 확실한 지식인 동시에 하나님께서 값없이 은혜로 오직 그리스도의 공로로 말미암아 죄사함과 영원한 의와 구원을 다른 이들에게만이 아니라 나에게도 베풀어 주셨다는 견고한 신뢰로서 성령께서 복음을 통하여 나의 마음 속에서 일으키시는 것입니다.
이제는 이렇게 말해도 될 것 같아요. 가장 중요한 믿음? 네, 이렇게 표현해도 될 것 같은데. 지난주 시작하고 마무리 짓지 못했던 의롭다 하심을 얻는 믿음에 관한 나머지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성경이 일반적으로 네 가지 믿음을 말한다고 했죠. 그중 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믿음. 제가 구원 얻는 믿음이라고도 말을 한다고 했었는데 이 믿음은 다른 종류의 믿음과는 다릅니다. 어떻게 다를까요?
네, 오직 그 믿음만이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적용시킨다는 점이 다르지 않을까 싶습니다.
바로 그렇습니다. 우리가 앞에서도 배워왔지만 죄를 지은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본래 어떤 존재라고 했나요? 하나님의 원수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권세가 큰 분의 원수인 거예요. 힘이 센 분의 원수. 자, 그런데 어떻게 그런 하나님과 화해를 하게 되어서 더 이상 원수 관계가 아닌 정도가 아니라 그분으로부터 사랑을 받고 축복을 받는 관계가 되었나요? 그 일에는 어떤 일이 있었죠?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가 있었습니다. 하윤 자매님이 말한 것처럼 주님의 그 의로움이 예, 그리스도의 공로를 적용시킨다고 아까 이야기하셨는데 그것이 우리에게 베풀어지고 전달되고 전가되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원수가 아니라 이제 하나님이 보시기에 의로운 자로 인정받는다는 것 그것을 확고히 믿는 믿음이 바로 의롭다 하심을 얻는 믿음이에요.
네, 목사님.
네.
의롭다 하심을 얻는 믿음도 역사적인 내용을 포함하고는 있지만 그럼에도 역사적 믿음과는 전혀 다른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아, 그렇군요. 하윈 자매님 생각이 아주 훌륭합니다. 뭐가 훌륭하냐면 앞부분에 이야기를 하셨던 역사적인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맞습니다. 역사적 믿음이란 뭐 과거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그런 표현이 아니라 지식을 가진 믿음, 지식적인 믿음, 아는 믿음이라 그랬는데 역시 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믿음도 지식에서 시작하는 믿음입니다. 의롭다 함을 얻는 믿음도 당연히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에 대한 지식을 전제로 하죠. 무조건 믿는 믿음이 아니고요. 바른 지식의 근거에 믿는 믿음입니다. 분명한 것은 오직 이 의롭다 함을 얻는 믿음을 통해서만 의롭다 함을 얻고 성도들의 기업을 상속받을 권리를 얻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바로 이 믿음과 관련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는 믿음이 바로 이 의롭다 함을 얻는 믿음이라는 말씀이네요.
네. 뭐 이 구절에는 믿는 이것만 나와 있지만 우리는 이제 그 앞에 아 이건 의롭다 함을 얻는 믿음을 말하는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자 그렇다면 질문 한번 해볼까요? 나머지 세 믿음 뭐 그러니까 역사적 믿음, 일생 믿음, 기적을 행하는 믿음은 우리가 붙들어야 하는 믿음이
당연히 아닙니다.
네.
이게 질문인가요? 이건 앞에서 다 한 거라 너무 쉬운 것 같은데요.
아 제가 드리는 질문은 그 세 믿음이 우리가 붙들어야 하는 믿음이 왜 아니냐였는데 끝까지 들으셨으면 더 좋았을 걸.
제 마음이 급했나 봅니다.
되셨나 보네요. 네. 감자매님이.
일단 역사적 믿음은 왜 아니냐.
그거야, 그 질문하려고 그랬어요.
네. 그거야 만일 그 믿음이 맞다면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마귀도 의롭다고 인정되고 약속의 상속자가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당연히 역사적 믿음은 우리가 추구해야 할 믿음이 아닙니다.
아주 훌륭하네요. 좋습니다. 역사적 믿음이 그래서 우리가 추구해야 될 믿음이 아니라면 일시적 믿음은 왜 아닐까요?
일시적 믿음은 예수님께서 거부하신 믿음이니까 당연히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거부하셨다고요? 언제 거부하셨을까요?
네, 그거는 마태복음 13장 네 가지 밭의 비유에서 돌밭의 말씀인데요. 복음의 위로를 들을 때는 기뻐하기도 하지만 복음이 십자가를 지라고 부를 때 그러니까 복음으로 인해 환난과 어려움을 당하게 되면 넘어지고 많은 돌밭은 사실 일시적 믿음을 말하는 거죠. 주님은 우리에게 그런 돌밭이 아닌 좋은 밭이 되라고 하셨으니 일시적 믿음은 주님께서 거부하신 믿음이고 그래서 우리가 가져야 할 믿음이 아닌 것입니다.
아주 정확하네요. 역사적 믿음이나 일시적 믿음이 왜 우리가 추구해야 하면 안 되는지 아주 분명한 이유를 잘 이야기하셨는데 그럼 세 번째 이적을 행하는 믿음은 왜 우리가 추구하거나 혹은 의롭다 함을 얻는 믿음이 아닐까요?
네, 그건 가룟 유다도 이적을 행하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때는 귀신도 내쫓고 병도 고쳤지만 예수님을 팔아 넘겼고요. 만일 이적을 행하는 믿음이 의롭다 함을 얻는다면 가룟 유다도 천국의 기업의 상속자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적을 행하는 믿음도 의를 얻는 믿음이 아니고 그 믿음과는 다릅니다.
잘하셨어요. 그래서 사실 성경은 네 가지 믿음을 말하고 있죠. 그렇게 나나 본질적으로는 이 마지막 의롭다 하심을 얻는 믿음만이 믿음이다. 그리고 이 믿음이 택한 백성들에게 임하는 바로 그 믿음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을 가졌느냐 안 가졌느냐 보다 중요한 것은 의롭다 함을 얻는 믿음이냐 아니냐라는 거네요. 목사님 그렇다면요. 혹시 의롭다 함을 얻는 믿음의 특징이란 게 있나요? 그러니까 그런 믿음을 갖게 된 사람은 뭐 생각이나 태도가 다른지 다르다면 또 어떻게 다른지도 궁금합니다.
하윤 자매님 참 중요한 이야기를 하셨네요. 난 믿어. 넌 믿냐? 그랬을 때 믿지 그럼 내가 얼마나 잘 믿는데 이게 참 좋은 것 같은데 사실 믿음을 가진 것보다 의롭다 함을 얻는 믿음이냐 그러니까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보다 믿음의 종류가 무엇이냐가 중요하겠죠. 알아봐야 되겠네요. 의롭다함을 얻는 믿음의 특징이 무엇일까? 정말 믿고자 하는 자는 이 믿음을 갖고 싶어 할 것이고 궁금해 하겠죠. 어쩌면 그것이 첫 번째 이 믿음의 특징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무튼 이 믿음을 소유한 것이 맞는지 우리가 이제 알게 될 것 같은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치 꿀을 보거나 맛본 적이 없는 사람에게 꿀의 달콤함에 대해 아무리 많은 말을 해주어도 그 질이나 맛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는 것과 같은 이치라는 말씀이네요.
네, 이 믿음을 갖고 있는 자는 스스로 잘 알고 믿고 있습니다. 물론 다른 사람들에게 표현하기도 어렵고 말하기도 어렵고 증명하기도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참으로 의롭다함을 믿는 자들은 이것을 본인이 체험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진정으로 말해주기 어렵지만 꿀이 무엇인지 먹어봐야지 가장 확실한 설명이겠지만 어느 정도까지는 설명해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특징을 말할 수 있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의롭다함을 얻는 믿음의 특징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먼저 그 믿음을 가진 자는 성경에 포함된 모든 내용이 참되며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믿습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 17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리고 나서 성경을 이렇게 설명하고 나서 그 말을 이제 하기에 앞서 디모데에게 너의 믿음, 너는 믿음을 가진 자로서라고 말을 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이죠.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아멘. 무슨 말인가요? 성경은 이런 거야. 이렇게 말을 하고 나서 너는 믿음의 사람이구나. 이런 말을 하고 있네요. 성경과 믿음은 무슨 관계라는 거죠? 디모데는 믿음의 사람이라고 말을 했어요. 그런데 믿음의 사람은 어떤 태도와 생각을 가져야 된다고 말하냐면 성경은 모두 다 하나님의 말씀이고 참된 것이다. 그런 생각을 갖는다라고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하는 거죠. 디모데가 가진 이 믿음이 바로 의롭다함을 얻는 믿음입니다. 이 믿음은 성경에 대한 태도예요. 첫째가. 두 번째 특징 무엇이냐면 이 믿음을 가진 자는 그 모든 내용들을 확고히 믿고 그 다음에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는 심정이 됩니다.
한마디로 자기가 믿는 모든 것에 동의한다는 거네요.
그렇죠.
하긴 성경의 내용들이 참되며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을 고백한다면 동의는 당연한 일일 것 같습니다.
네, 아유 우리 한주자매님 믿음이 좋으시네요. 동의 못할 내용들이 상당히 많기는 해요. 처녀의 몸에서 태어났다? 죽은 자가 살아났다? 이거 동의 못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네, 동의가 쉽느냐? 결코 쉽지 않아요. 자, 아무튼 이렇게 모든 내용에 동의를 합니다. 모든 내용에. 의롭다함을 얻는 믿음의 세 번째 특징은 이것입니다. 그 믿음을 가진 자는 은혜의 약속 혹은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값없는 죄사함과 의와 영생에 대한 약속이라고도 할 수 있는 이것을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에게 구체적으로 적용합니다. 나는 죄 용서받았고 나는 천국 갈 사람이고 나는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 사람이야.
결국 믿고 동의하고 그 다음은 적용하는 거네요.
맞습니다. 의롭다함을 믿고 동의한 뒤 자신에게 적용한 결과에 대해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3장 36절.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의롭다함을 얻는 믿음의 결과는 영생, 곧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네요.
네, 이미 이 땅에서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있습니다. 그 생각으로 살아가는 거죠. 의롭다함을 얻는 믿음의 네 번째 특징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이렇게 믿고 그리고 동의를 했죠. 그리고 자신에게 적용하고 나니까 어떻게 합니까? 현재의 하나님의 은혜를 무슨 일을 당하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신뢰하고 누려요, 그 안에서.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기뻐합니다. 그래서 미래의 축복에 대해서도 반드시 신뢰하고 이런 생각과 고백을 하게 되는 거예요. 하윤자매님 한번 읽어보실까요?
지금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사 그런 큰 축복들을 베푸시니 영생에 이르도록 나를 끝까지 보존하실 것이다. 하나님은 불변하시고 그의 은혜 베푸심에는 후회가 없기 때문이다.
아멘. 내일의 천국을 믿는 자는 지금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한다는 걸 믿습니다. 어떤 일을 당하든지 상관이 없어요. 로마서 11장 29절에 그 고백이 잘 나옵니다.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네. 의롭다함을 얻는 믿음의 다섯 번째 특징은 이것입니다. 이 믿음을 가진 자들은 그러한 하나님의 은택들을 바라볼 때 마음속에서 기쁨이 일어나고 또한 모든 지각에 뛰어난 양심의 평안이 이어집니다. 이것과 관련해서는 빌립보서 4장 7절을 읽겠습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니라.
네, 이것은 계속 평안하다라는 의미보다는 평안을 지키고 싶은 아주 강렬한 싸움을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의롭다함을 얻는 믿음의 여섯 번째 특징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자, 그래서 이 믿음을 가진 자들은 단 하나의 예외도 없이 하나님의 모든 계명들을 순종하기를 진정으로 사모하게 되고 또한 하나님께서 그로하여금 무슨 일을 당하게 하시든지 기꺼이 인내로 견디기를 원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6장 25절에서 26절을 읽겠습니다.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 전부터 감추어졌다가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바울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무엇 때문이라고 하나요? 그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자심을 믿게 하려고. 그래서 믿음으로 나타난 결과는 무엇인가요? 순종하게 됨. 그러니까 이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을 계속 잘하는 게 아니라 순종하고 싶어.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야지. 아, 나는 절대로 포기할 수 없어. 라는 마음을 자동적으로 가질 수밖에 없어요. 이번에 데살로니가후서 1장 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참된 믿음인 의롭다함을 얻는 믿음, 구원 얻는 믿음은 그 믿음을 가진 성도로 하여금 반드시 무엇을 만들어내냐면 세상에서 부자, 성공한 사람, 멋진 결혼 생활이 아니고요. 인내를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그 믿음을 가진 자는 어떻게 살아갈 것 같나요?
결코 쉬운 일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세상의 마귀와 반대에 전혀 굴하지 않고 성경이 요구하는 있는 일들을 힘써 살아낼 것입니다.
그래요. 지금까지 말한 여섯 가지 모습을 경험하고 있다면 아주 조심스러울 수 있지만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내가 의롭다함을 얻는 믿음을 가졌구나. 하나님의 은혜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믿음의 종류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믿음 또 우리가 소망을 많이 말하는데 이 둘의 다른 점은 무엇일까요? 의롭다 하심을 얻는 믿음은 분명히 축복이죠. 그리고 그것에 근거한 어떤 소망도 축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둘을 조금 구별해야 될 것 같아요. 혼동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둘 다 축복이긴 하나 뭐가 다른 모양인가요?
예. 믿음이 현재의 축복을 붙잡는 것인 반면 소망은 미래에 속한 축복에 관한 것이라는 점, 뭐 그런 게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영생은 전달에 있어서는 미래의 축복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에 대해 소망을 갖게 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말씀을 보죠. 로마서 8장 24절.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아멘. 영생이 미래의 축복이라서 여기서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다 하지 않고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다고 말씀을 하네요.
그렇죠. 네, 그런데 또 영생은 하나님의 뜻에 있어서는 미래의 축복만이 아니라 현재의 축복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에게 그것을 베푸시고 이미 이 땅에서 그 시작을 누리게 하시는데 이런 점에서 보면 영생은 소망의 대상만이 아니라 현재 믿음의 대상이기도 한 거죠. 요한복음 5장 24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렇네요. 믿음으로 영생을 이미 얻었다고 말씀하고 있네요.
그렇죠. 잘 이야기하셨어요. 너 믿느냐? 믿는 자는 얻었다. 그래서 이런 은택들이 하나님의 약속이어서 아직 받지는 않았으나 믿음으로 이미 우리 것이에요. 아직 갖지는 못했으나 또한 소망으로 내 영생을 가졌는데 나는 왜 이렇게 이 땅에서 고통당하지? 우리는 소망으로 이 믿음의 충만한 완성, 최종 완성을 신뢰하며 기다리는 거죠. 그 소망. 이제 이 믿음과 소망이 바로 성도인 우리의 태도인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1절을 볼까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네, 뭐 이 말씀은 이런 의미죠. 바라는 것들이 있을 때 그것들을 현재의 실제 존재하는 것으로 만드는 것이 있다. 그건 바로 믿음이다. 이 말을 바꿔 말하면 이런 겁니다. 믿음이란 아직 완성되지 않은 것, 내가 갖지 못한 것, 또 앞으로 갖게 될 것, 그러나 그것을 어느 정도 갖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완전히 갖진 않은 거예요. 언제 완전히 갖느냐? 나는 그것을 무엇을 가지고 그것을 확신하느냐? 소망. 그런 의미의 믿음과 소망의 말씀이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입니다. 오늘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 주에도 21문 참 긴데 참된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요리문답 21번째에 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알아본 것들에 대해서 현재미님 나누실 것이 있을까요?
네. 2주에 걸쳐서 믿음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는데요. 저에게는 참 소망이 되고 또 힘이 되는 말씀들을 오늘 좀 배운 것 같습니다.
네,
특히
그렇죠.
빌립보서 말씀이 정말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감에 있어서 꼭 붙들어야 하는 또 저에게 주시는 말씀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또 하게 되었던 것 같고
네.
오늘 이런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나가야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던 시간입니다.
그런 생각, 그런 의지, 그런 마음이 바로 의롭다함을 얻는 믿음의 특징 중 하나인 거예요. 때로 그런 생각이 있지만 못해. 불순종해. 넘어져. 죄짓고 살아. 그러긴 하나 그 마음을 놓치고 싶지 않고 그 마음을 잃어버리고 싶지 않은 몸부림. 네.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했던 베드로. 베드로의 그 가슴 아픈 마음, 그런 마음이겠죠. 그래서 그는 참된 믿음을 가진 우리의 선배겠죠. 수고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지체 된 북조선의 성도님들,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 아래 승리하십시오. 광야 한가운데서 건강하고 안전하길, 무엇보다 마음이 평안하길 하나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우리 함께 선포할까요?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우리는 그 아래서 즐겁게.